귀하신 주님, 이처럼 저희들에게 부활의 복된 주일날도 앞으로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의로움과 기쁨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날을 선포하려고 사람으로 오셔 주인들 가운데 그 말씀을 선포하고 어려움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도 저희들이 다시 들여다보면서 저희들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배려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새로운 소망과 결심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찬송가 멤버들이 거의 많이 빠지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찬송을 못할 것 같아요. 남자는 우리 두 사람만 있는데 오늘 읽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이 28장까지 만들어 놓았거든요. 우리가 지금 14장이니까 절반을 온 겁니다. 제 3부의 9장 35절에서 16장 1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거의 뒷부분에 지금 와 있어요. 예,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주제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가. 그리고 이 페이지에 가면은 14번에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저녁 식사를 대접하셨다. 이 어른들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태는 어린애들과 여자분들도 따로 있었다. 그러니까 최소한 5,000명 이상을 저녁 식사를 생선과 빵으로 대접을 하셨다. 그 기적을 하셨다. 그렇게 돼 있죠. 아니 한글 성경 옛날 성경에 따라서 오병 빵 다섯 조각,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떡 다섯 개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어 작은 물고기 두 마리, 그렇게 요한은 표현했습니다. Small fish라 해서 작은 물고기 두 마리. 거기에 어린애 남자의 하나가 아마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드리려고 왔는데 자기가 먹을 것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작은 보리떡 다섯 덩이 그랬거든요. 한국식으로 하면 주먹밥 다섯 개라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작은 물고기 두 마리인데 안드레가 그 소년에게서 그걸 받아서 예수님께 가져와서 예수님 먹였습니다. 기적이죠. 먼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21절까지 두 가지 사건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읽어 나가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아, 잠깐. 우리 성경 암송하는 거 빠뜨렸네?
우리 오늘은 못 외웠어요.
그래서? 네. 시편 68편을 생각을 못 했어? 그러면 2주 후에 해야 되나?
시편 68편.
너희들한테 우리가 내가 다른 거 줬어?
저번 주에 안
줬어요. 형한테 내가 줬는데. 왜 너한테 내가 그걸 표시를 했을 텐데 밑에 시편 68편 19절. 너희들이 영어 우리는 한글인데 내가 안 줬다고? 내가 머릿속에만 줬는지 모르지. 안 줬나? 나도 집에 가서 들여다봐야 되겠다. 센터를 들여다보면 나오겠지. 그러면 다음 주는 애들은 빠지니까 한주 늦춰서. 아, 졌어? 연수에 감사해야 돼. 내가 지금 68인데 아직 디멘시아 심ptom은 없어. 근데 너가 있는 것 같다. 디멘시아라고 했는데 눈이 좀 selectively dim sight. 그러면 시편 68 verse 19이었거든. 그러면은 덤으로 하나. 오늘 줘야 될 거는 시편 119이야. 119 verse 11이거든. 너희들 다 옛날에 배웠던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 2주 후에 하나님이 우리 2주 후에 다 같이 만나게 되면 그때 우리 어른들도 그때 둘다 우리는 한글로 할 거니까. 마태복음 읽어볼까? 시작합시다.
마태복음 24장 그때 사복령이 전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세례인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 것이니 그러므로 그에게도 능력 있는 일들이 나타난 것이라 함이라.
이는 헤롯이 자기 형제 유다 안에 헤롯이라로 인해 요한을 붙잡아 결박하여 감옥에 가둔 적이 있었으니 이는 요한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은 율법에 옳지 않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요한을 죽이려 하였으나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니 그까 말은 그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이라. 그러나 헤롯의 신들 때에 헤롯 여의 딸이 그들 앞에서 춤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였다.
때문에 그가 그녀에게 맹세로 약속하기를 무엇이든지 청하는 대로 주리라 하매.
그녀가 자기 어머니에게 미리 지시를 받아 말하기를 세리인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여기에서 나에게 주소서 하니 왕이 난처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맹세한 것과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들로 인하여 그녀에게 요한의 머리를 주라고 명령하더라.
그가 사람을 보내 감옥에 있는 요한의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그 소녀에게 주니 그 소녀가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르친다.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진의 꼭대지에 가서 말씀드립니다.
21절까지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곧이 떠나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시니 백성은 이 소식을 듣고 산악들에 성하여 걸어서 주님을 따라오니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부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그분의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이곳은 한적한 곳이며 시간도 이미 지났사오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 그들 스스로 음식을 사 먹게 하소서 하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떠날 필요가 없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우리에게 있는 것은 여기 빵 5개하고 고기 2마리 뿐입니다 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임의로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그 무리를 명령하시어 잔디 위에 앉히시고 그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취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그분께서 축복하시고 빵을 떼시어 자신의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매 그들에게 먹고 배불렀으나 많은 조각들을 매일 12바구니 가득 채웠고 먹은 사람들은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 15,000명쯤 되었다.
예. 제가 까먹기 전에 지금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니 지난 주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성경 한 계절을 다 외우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시편 68편 19절이었죠. 제가 이걸 이번에 좀 여러분 전체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직까지 결혼 안한 청춘 남녀들이 많으니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자리에 갔을 때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은퇴하신 그 목자님 부부가 그 외손녀를 집에 데려와서 애를 성경을 계속 읽게 하고 그랬더니 걔가 부모보다 더 뛰어나게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성경을 외우고 심성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 청춘 남녀들이 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이제 하나씩 하거든요. 매주일마다 이제는 2절도 아니고 1절씩 해요. 이게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언제 결혼하고 언제 자녀들 선물로 받아서 키울지 모르지만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애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양식을 제가 이제 단계적으로 계속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도 새기고 마음에도 새기고 준비하시면은 여러분 집안에 스피리추얼 레거시가 될 수 있는 거죠. 영적인 족보로 계속 그 말씀이 내려가게. 우리가 유대인들만큼 못해요.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다 통째로 외워버리니까 자손대대로. 우리 그 정도 못하지만은 말씀 중에 그래도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거 계속 이렇게 매주마다 나가니까 최소한 1년에 51개, 52개는 만들어지겠죠. 예, 계속 하나님 은혜 주신 대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페이지 읽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먼저 세례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이게 서술이죠.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왕이었던 사람을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순수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 이두미안이라 그래서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인데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서 자기가 팔레스타인 유대인의 전체 나라의 왕이 되어버렸어요. 황제에게서 받았죠. 그 한자로 그냥 왕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고 나니까 자기 아버지만한 아들이 없어서 로마 황제가 아들에게 땅을 나눠서 줬어요. 그래서 분봉 영주란 말을 썼어요. 옛날 성경은 분봉 왕이라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 북쪽도 중간에도 남쪽도 또 바닷가 쪽 이렇게 네 군데를 땅을 나눠서 아들들에게 주고 또 공주에게 하나 줬어요. 가장 북쪽의 두 지역을 헤롯이라는 아들이 받았습니다. 그 테트라기라는 건 네 개 중에 하나라니까 네 덩어리 중에 북쪽을 가졌는데 그 북쪽 한 덩어리가 두 개의 지역입니다. 왼쪽 지중해까지가 갈릴리예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오른쪽 편에 사막에 있는 것이 베레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궁궐이 두 개가 있어서 바닷가 쪽에도 있고 사막 쪽에 있는데 세례요한은 이 사막 쪽에서 선교를 했거든요. 그러니 이 사막의 궁궐에 있던 헤롯 왕하고 접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동시에 갈릴리 쪽에 궁궐에 있을 때는 예수님하고 접촉할 기회가 있었을 것 같은데 사막 쪽의 궁궐이 훨씬 좋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광야 쪽의 궁궐에서 오래 머물러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세례요한과 6개월 차이로 활동의 차이밖에 없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몰랐어요. 그게 배경입니다. 읽어봅니다. 아들들 중에 갈릴리와 베레아 이 두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안티파스란 왕이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이나 퍼블릭 미니스트리 공사역의 메인 스테이지가 헤롯왕의 다스림에 있는 곳이었다. 가장 북쪽 4분의 1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그 공사역을 갈릴리와 베리아 이 두 리전에서 꾸준히 하고 계셨지만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을 때까지만 해도 헤롯 왕은 예수님께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것이 드러났다. 왜? 예수님을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했구나 하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경에도 무지하고 자기가 다스리는 유대인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그만큼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마음에 꺼름칙했으니까요. 유대인들이 선지자라고 떠받던 사람을 자기가 맹세를 해서 할 수 없이 죽였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다 이겁니다. 1번 분봉왕 그 내 구역 중에 가장 북쪽을 차지한 헤롯이 세례요한을 감옥에 가둔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 마태가 서술을 하고 있어요. 헤롯은 그의 형 필립의 아내 헤로디아, 그 형수지요, 를 헤롯 자신의 아내가 공주를 데려와서 결혼했는데 공주가 기분이 나빠서 그냥 자기 아버지께 가버렸어요. 그때 자기 형수가 놀러 왔는데 자기 궁궐의 형수와 자기 조카인 살로메를 데리고 같이 살아버렸어요. 그러니 이게 unrighteous cohabitation이죠. 불의한 동거 생활입니다. 왜 이렇게 아들들이 복잡하냐. 로마에 가서 유학을 받고 공부를 하다가 거기서부터 서로 알게 돼서 알게 모르게 헤로디아는 자기 남편 몰래,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 형 몰래 형수하고 놀아놨던 거죠. 나중에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게 될 정도로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어요. 그런데 헤로디아의 딸 살롬에, 헤롯 왕의 조카도 그렇게 깨끗한 젊은 처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 자기 작은아버지 집에 궁궐에 와서 자기 엄마와 같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 관계를 고대 음악가들이 오페라를 쓴 게 살로메가 있어요. 이 살로메가 바로 이 조카 살로메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불의를 세례요한이 헤롯 왕에게 두어 차례 걸쳐서 죄라고 꾸짖었죠. 그러니 세례요한의 주사역지가 사회 북쪽에 있는 사막에, 즉 분봉왕 헤롯이 메인 궁궐에 있는 베레아 지방에 마티루스라는 도시하고 겹쳐 있으니까 요한이 헤롯 왕에게 그렇게 이 죄를 짓지 마라, 너가 거룩한 우리 민족을 다스리는 로마가 보낸 이방인 왕이라도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야지 너 이거 왜 죄를 짓고 사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2번, 이에 화가 난 헤롯 왕은 세례요한을 감옥에 넣었고 그를 죽이려고 싶어 했지만은 유대인 무리들이 세례요한을 선지자로 빠뜨려 올리니까 무리들을 두려워해서 요한을 가둔 상태에 그대로 두었다. 마태복음 21장 26절은 나중에 유대인들 대표들도 세례요한을 두려워했어요. 왜? 일반 유대 백성들이 세례요한을 선지자라고 떠받들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요한을 우습게 생각했어요. 무슨 제사장 가족의 가문이지만 자기들처럼 대학원에서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깔보았죠. 그 무리들이 똑같이 예수님도 대학원 출신이 아니라고 시골 목수 출신이라고 깔보았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세례요한도 예수님도 선지자라고 대접을 했어요. 그게 배경입니다. 게다가 헤롯이 자기 다스린 영지 중 하나인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살고 몇백만 명 중에 약 4만 3천에서 5만 명 정도만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나머지는 계속 오늘날 이라크와 이란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300년 이상을요.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100년쯤 전에 조금씩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북쪽 갈릴리 지방에 정착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지만은 이라크와 펄시아, 오늘날 펄시아, 이란의 개혁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예루살렘에 자기들보다 몇백 년 전에 미리 온 전통적인 유대인들보다는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 생각이 개방적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국민학교 교육을 여자들에게 다 시켰어요. 그러면 수도인 예루살렘 유대 지방에 있는 여자들은 국민학교도 못 가게 막았거든요. 전통적으로. 거기서 차이가 엄청나죠. 예. 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여자분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분들이 다 어디서 왔습니까? 공민학교 출신들인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 지방에는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왜? 성경 자체를 아예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학교를 못 가게 글을 못 빼게 했으니까. 그런데 북쪽 갈릴리는 개혁적으로 오픈마인디드고 리폼드 열려있는 부모들 밑에서 여자들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전체를 가르쳐주질 않아서 여자분들에게는 몇 개만 가르쳐줬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생각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또 용감해서 로마 군대하고 자꾸 부딪히는 독립군들이 많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갈릴리에는. 이 포악한 이방인 헤롯왕에게 여러 번 반란을 일으켜서 곤란한 일을 일으키긴 했어요. 이미 갈릴리 사람들은. 3번 헤로디아 그 형수의 딸 살로메가 헤로당의 생일잔치에서 왕과 많은 귀족들의 그 게스트 앞에서 춤을 춰서 왕을 기쁘게 했다. 그랬더니 기분이 좋아진 왕은 그 공주에게 자기 조카에게 그녀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고 맹세까지 했죠. 살로메는 자기 엄마한테 들은 말이 있어서 왕에게 세례요한의 목을 잘라서 쟁반에 담아달라고 그랬어요. 왕은 심히 고민했지만은 결국 그 약속을 맹세를 그녀에게 지켰다. 왜? 헤로디아가 자신이 자기 시동생인 헤로당과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죄라고 선포를 한 세례요한을 싫어했으니까요. 그래서 세례요한을 죽이려 한 것은 당연합니다. 이리하여 헤로당과 헤로디아는 자신들의 죄를 심하게 꾸짖었던 요한을 없애버린 이게 뭐 어컴플리스죠. 공범이 되었어요. 4번 악독한 헤로당이 세례요한을 죽일 때까지도 세례요한 자신은 오실 메시아와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메시아 나라가 가까이 온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 나라에 들어가라고 했죠. 그러니 이러한 명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자기 삶을 죽는 순간까지 그 왕국을 예배하는 선제자로서 사명을 다하여 죽었다. 그의 죽음, 그 콜퍼스, 머리가 없는 몸뚱아리를 요한의 제자들이 모셔서 장사를 하고 예수님께 와서 보고를 해드렸다.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드레하고 요한이지요. 이 두 사람은 원래 세례요한의 제자였죠. 그런데 세례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온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을 때 메시아를 쫓아서 세례요한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니 세례요한은 선교를 아주 제대로 잘해서 자기의 콜링에 잘 맞춰서 사신 분입니다. 14번 이제 두 번째 스토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5,000명 이상의 무리를 먹이셨다. 1번 세례요한의 죽었다는 소식을 세례요한의 제자들로부터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앞으로 당하실 어려움과 죽음을 지금 서둘러서 빨리 잡혀서 돌아가실 것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그 예언에 따라서 그 타임 스케줄에 맞춰서 고생하시고 돌아가셔야 되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그렇게 지금 다 온 게 아니에요. 적어도 1년 반이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헤로당이 다시금 세례요한을 잡아서 죽인 것처럼 예수님도 잡을 것을 이거는 불필요한 일이다 해서 solitary place, 사람들이 없는 사막으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갔어요. 그러니 서쪽 갈릴리에서 동쪽 베레아 쪽 사해 위쪽에 있는 갈릴리 오른쪽에 있는 그 사막 쪽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 그곳까지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걸어서 예수님 배가 가는 게 보이니까 자기들은 갈릴리를 받아 밑쪽으로 해서 쭉 서쪽으로 걸어서 예수님이 도착한 거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 묶어갖고 여자, 어른과 어린애들까지 있다. 5,000명 외에.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compassion이라고 그랬죠. 우리 이제 암자다. Passion of Christ가 뭐였죠? 예수님의 고통받으심이었죠. Passion. 기억나죠? 그 남자 배우 이름이 뭐였어요? 멜 깁슨입니까? 예. 감독다고 한 그 사람이, 아, 저번에 우리가 지금 까먹었는데, 지금 이때 그 말을 합시다. 예수님 당시에 쓰는 사투리가 뭐였다고 그랬죠? 에르메크, 아람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벤이란 말이 나와서 아들이 왜 발 요나가 있고 벤이 있느냐 했을 때, 이 바가 아람어예요.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벤이에요. 둘 다가 다 아브라함이 왔던 고향 오를, 오늘날 이란과 이락 지방 거기에서 온 원래 모국어는 바르가 맞아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팔레스타인에 살면서 히브리어로 사투리가 히브리어가 됐다가 다시 고향으로 잡혀가서 76년에 돌아와서는 고향 말을 오리지널 말을 다시 가져와서 쓰기 시작한 게 아람어가 됐어요. 그러니 바알 요나가 아람어입니다. 벤 요나 그러면은 히브리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다 아람어를 썼어요. 그렇게 됐어요. 포로에서 다시 잃어버린 자기 고향 말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무슨 말을 썼다고요? 아람어를 썼어요. 그 내용이 아람어를 썼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을 영어로 안 썼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영화 개봉되기 전에 미국 땅에 영상관들은 나 누가 주인이죠? 대급산 누가 주인이죠?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이걸 개봉해서 미국 전역에 영화를 보여주려고 자기들이 먼저 봤단 말이에요. 보는데 자기 나라 말로 예수님을 빌라도가 죽이기 전에 빌라도에게 사람들이 막 떠드는데 그 유대인들 조상들이 떠들어요. 뭐라고 떠들었느냐? 저 사람이 잘못돼서 우리가 죽였다면 그 사람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하는 아람 말이 거기서 튀어나온 거예요. 자기들 사투리가. 뭐? 이 영화 했다고 우리 유대인들이 그리스도한테 요거도 먹겠는데 안 되겠다고 멜 깁슨 보고 이거 지워라 그랬어요. 안 그러면 영화 이거 개봉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자기들도 이거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우리가 믿어서 죽였지만은 저 말은 우리에게 들어오는 저주야. 저건 싫어. 이렇게 됐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컴패션. 연민을 가지셨다. 이게 단어 두 개죠. COM하고 패션입니다. 패션이 뭐였어요? 아픔, 괴로움이었어요. 컴이 뭡니까? 터게 돼요. 예수님이 사람을 보고 아픔을 똑같이 공감해서 느꼈다는 말이에요. 컴패션. 사랑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마음이죠. 그래서 새로운 번역은 사랑을 느끼셨다는 표현도 있고 일반 말은 동정하셨다, 연민을 느끼셨다. 그러니 백성들의 고달프고 힘든 아픔을 공감을 했다는 뜻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을까요? 그렇진 않았어요. 제자들은. 얼마나 사람들이 할 일이 없었다면은 어른 남자 5,000명의 어린애들과 여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갔을까요? 낮에. 직장도 없고 할 일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끔찍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양 목자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늑대나 사자나 곰에게 잡혀먹일 것처럼 보이는 불쌍한 양떼라고 예수님은 표현했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따라온 사람들 중에 병 가진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다. 3번. 그러다 보니 몇 시간이 지나가서 서쪽으로 해가 지기 시작할 때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릅니다. 선생님, 레바이, 이 사람들 근방에 있는 시골로 다 보내서 자기들 저녁 식사하게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자들이 굶주린 무리들에게 그들의 피곤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대해서 공감하고 컴패션 마음은 없었지만은 제자들 나름대로 최소한 이 사람들 저녁까지 여기 둘 수 없으니 저기 시골로 다 찾아가서 자기 돈으로 벌 좀 저녁을 사 먹도록 보냅시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부탁을 했어요. 이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논리적인 해결책입니다. 저녁은 다 가고 저녁 식사는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고 사람들 보내서 저녁 식사하게 합시다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퍼스펙티브 관점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명령을 했습니다. 예, 너희들이 무리들을 먹여. 그러니까 열두 제자가 이게 황당한 이야기죠. 예? 아니 이 많은 사람 우리가 무슨 재주로 먹입니까?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수님께 저 사람들 빨리 금방에 시골로 들어가서 식사를 사 먹게 합시다 하고 저희들이 예수님께 부탁드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아니야 너희들이 먹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4번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먹을 것을 모았어요. 제자들이 참 훌륭합니다. 그죠? 너희들이 먹여 했더니 이제 사람들에게 갔어요. 어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5,000명이나 있는데. 그런데 옆에 여자들하고 어린애들이 있는데 어린애 하나가 뭘 가졌다고요? 조그만 보리로 만든 빵 다섯 개. 그리고 자그마한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더란 겁니다. 그 안드레가 그걸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한테 줘. 이렇게 됩니다. 작은 보리빵 다섯 조각, 작은 물고기 두 마리를 무리 중 어린 소년이 가졌던 것을 건네어 받아서 예수님이 가져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명령대로 제자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져왔다. 요한복음 6장 9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보리빵 다섯 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한 소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안드레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져왔는데 이거 가지고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이 사람들 다 먹일 수는 없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이 작은 양의 먹거리로 많은 무리의 식사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는 생각을 안 했죠. 무리는 어른 남자들만 약 5,000명이었으며 그 외에도 어린아들과 여자들도 있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이었어요. 5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리들을 작은 무리들로 그런 게 약 50명씩 이렇게 나눠서 그 광야에 그레스가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 그레스에 앉히라고 명령을 하신 후에 다음에 행동을 하셨다. 순서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40년을 광야 생활처럼 하늘에서 만나 내려온 것을 쳐다보신 건 아니죠. 이건 아버지께로 평소에 향하는 아버지와의 스피리추얼 커뮤니언, 영적 교제를 표현한 겁니다. 이게 아버지와 뭐든지 의논하고 상의하는 그 교제의 표시입니다. 두 번째, 축복을 하셨다 되어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축사입니다. 감사하셨다고 그랬어요. Give thanks. 감사하셨다. 근데 기도의 표현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 아버지하고 교통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께로 향해서 두 번째는 감사의 기도를 하셨다. 세 번째는 먼저 빵을 더 작은 조각으로 나누셨다. 네 번째로 그 나눈 빵 조각들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니까 몇 가지 행동을 하셨어요? 빵을 가져오라 해서 그 빵 조각을 손에 들고 네 가지 행동을 하셨다, 그죠? 하늘을 쳐다보셨다. 이건 아버지하고 해야만 가능한 거니까. 두 번째는 식사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손에 먹을 거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땡큐 기도를 하셨다. 땡큐 기도 다음에 먹어야 되니까 빵을 떼셨다. 네 번째는 그 예수님 혼자 다 드시는 거 아니죠? 제자들도 먹고 제자들을 손을 통해서 앉아있는 사람도 먹여야 되니까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다. 그 네 가지를 다 하셨어요. 마태는 이걸 조목조목으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분이 전직 직업이 뭐였죠? 오늘날 치면은 tax collector입니다. IRS 출신이에요. 예, 우리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빵 조각들을 이제는 앉아있는 무리들 모두가 배불리 먹을 때까지 계속 나누어 주었다. 한 줄마다 50명씩 10줄씩 앉았다 합시다. 그럼 맨 앞줄에 빵을 줘요. 그 사람들이 먼저 먹기 시작하면 안 돼요. 뒤로 넘겨야 돼요. 제일 열 번째 그룹까지. 그런데 계속 앞에서 빵이 또 나와요. 제자들 예수님께서 자꾸 받아요. 계속 줍니다. 그 다음 앞제 줄에도 가고 맨 마지막에 맨 앞에 앉았던 때까지 다 왔어요. 그럼 두 번째 줄에 또 열 줄에 앉았으면 또 50명씩 또 빵이 계속 가고 몇 줄이 쭉 앉아있는지 모르지만 다 사람들이 열심히 먹고 배가 부를 때까지 빵은 계속 나왔다는 거죠. Fully filled, satisfied. 잔뜩 배가 터지게 먹었다. 배고픈 이분들이야 뭐 다이어트 한 생각은 꿈에도 없겠죠. 예, 네, 없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옆에 지금 늘어있는 도다미보다도 못한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얘 지금 살찌기 안 하려고 아주 주위가 걱정 많이 한다고. 예, 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갈릴리에 있는 일반 유대인들의 생활이 힘들었는가를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 남자애는 어찌 된 건지 부모님도 아니고 자기가 그 작은 보리빵 다섯 개 조각과 작은 물고기 좀 말이 있으니까 이게 대단한 거죠, 그죠? 어른들도 먹을 게 없는데 얘가 가지고 있으니 얘만 부잣집에서 혼자 왔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는 고기도 찢어서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아까처럼 맨 앞줄 있는 사람을 주면 그 사람들은 그 뒤로 넘겨주고 해서 다 차서 맨 앞줄까지 사람들이 많이 먹고도 배불렀다. 고기도 많이 먹고 배부르고 빵도 많이 먹고 배가 불렀다.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또한 그리하셨다.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빵 조각들과 물고기들은 모든 무리가 남자는 5천명 더하기 여자 어른 더하기 어린애들 배불리 먹을 때까지 never ran out 모자란 적이 없었다. 예수님 손에서 나오는 이 먹거리 선물은 모자람이 없었다. 여섯 번째, 모든 무리가 배불리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남은 음식물을 다 모으라고 하시며 웨이스트 하지 마라 그랬어요. 레프트오버를 웨이스트 허비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이것도 명령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게 원어에서도 번역되기 애매한 게 이거예요. 갑자기 12개의 광주리가 나타나서 담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광주리 하나에 담을 양으로 12 정도의 묶음이 거두어졌다는 겁니다. 빵이 열두 광줄이 가득할 정도로 남은 게 그 정도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 남자 5천명, 여자 어른 더하기 어린애까지 합해서 우리 만명이라 합시다. 최소한 만명 다 안 먹이고도 광줄이 12개를 채울 정도로 가득 남았다. 다른 것 없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기도에 대한 대답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항상 넘치게 주신다. 그렇죠? 예.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째째하게 이것만 해주세요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배포가 크신 것을 놀리는 것밖에 안 돼요. 예. 우리 부모님이야 뭐 우리에게 선물을 줄 때 책에다가 뭐 몇만불, 몇천불 이렇게 써서 줄 수 있고 밀리언 줄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책을 줄 때 블랭크를 주셔요. 너 원하는 대로 다 써. 아까 살로메가 보세요. 헤로 왕이 기분이 좋아서 야, 이 나라 절반도 달라 해도 내 줄 수 있어. 아수헤로 왕이 왕비 에스덱에 폭 빠져서 에스덱에 그랬어요. 이 나라 절반도 너에게 내가 주겠어.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 우주 전체가 너희들 거야. 그러니 블랭크 책을 줄 테니까 너 원하는 대로 써. 다 썼는데도 더 주신다 이거예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일반 부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약혼자는 약혼녀를 선물 받고 약혼녀는 약혼자를 선물로 받아요. 그런데 웬걸? 일반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덤으로 이 천하보다도 더 밸류업을 중요한 자녀들을 선물로 더 주잖아요. 덤으로. 그렇게 생각해봐요. 결혼할 때 결혼 서약이 앞으로 태어날 자녀를 계산한 서약을 안 하잖아요. 너는 이 사람을 네 남편으로, 이 사람은 너 아내로 요것만 딱 하는데 하나님은 야, 그 약속 너무 시시하다. 나 더 줄게.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이 우주보다도 더 좋다고 했는데 자녀들을 더 물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축복의 약속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열두 광줄에 가득 찬 음식이 남게 되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한은 As long as they obey him, 그들은 무리들을 위해서 신실한 사도들로서의 임무를 감당했다. 사도란 말이 무슨 말이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Apostle란 말이 sent one, 보냄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에게서 명령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라 합니다. 그러니 받은 명령대로만 순종하면은 보내심을 받아서 task, 그 임무를 faithful하고 loyal, 충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왜?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파이프라인밖에 아니에요. 오른쪽에는 목마른 사람이 수도꼭지에 입을 벌리고 있어요. 무리들이에요. 왼쪽에는 레저바, 물이에요. 마실 물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그 중간에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수도관이 있어야죠. 그러니 무리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주는 것은 이 제자들을 손이라고 하는 파이프라인을 거치는 왼쪽에는 예수님이 저수지 물처럼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파이프라인 아니, 파이프가 쇳덩어리나 녹이 되어서 썩었다. 그럼 먹는 사람은 독이 되어 죽을 수가 있고 병 걸리죠. 이게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부도덕적이고 잘못된 어파슬들이라면은 너 같은 사람이 예수 믿었나? 예수 안 믿을 거야. 내 주먹을 믿지. 내가 너보다 더 훌륭하게 살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목자들이 자기 경험 이야기, 자기 가족 이야기 자랑만 진따가고 성경을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완전히 독약을 갖다가 파이프라인에 넣어놓았어요. 그거 받아온 사람 병 걸리고 죽어요. 이거는. 그러니 물을 받아서 물을 그대로만 전해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 받을 그대로 전해줘야지 빼지도 하지도 말게 주란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은 이 녹이 좀 들어간 걸 좋아해요. 왜? 밋밋한 물보다 좀 뭐 맛이 있거든. 근데 그게 죽는 거라고요. 그러니 선교사님, 목자님 그 이런 이야기 좀 더 해주세요. 그래서 옛날 옛적 이야기도 나오고 내 젊을 때 라떼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설교 시간에 그거 나오면 이제 물을 보낸 예수님은 이거 참 미친 거예요. 이놈들이 내 사랑하는 양들을 독약을 먹여서 죽이려고 이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지? 저 앞에 앉아가지고 서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대로 그것만 빵도 그대로 전해주고 고기만 그대로만 전해주면은 자기들은 자기들의 일을 잘 감당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나눠주신 그 선물은 그 무리들이 모두 만족해 먹을 때까지 전혀 모자라지도 않았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적은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사도들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의 자기의 태스크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또 그들에게 무엇이 모자라다고 걱정 근심하자라고 하지 말라고 인커리지하고 서스테인 격려하고 도와준 것이 되었어요. 이쯤에 이때쯤에 예수님의 그 사역 기간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앞으로 하늘로 가신 후에 그들이 사도들로서 할 일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가르쳐 주시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제자들로 하여금 first hand experience, 1차 경험을 하게 했어요. 예수님도 하늘을 쳐다보고 아버지하고 해서 아버지에게 받아냈더니 이제 사도들도 하늘을 쳐다보게 돼서 예수님께 받아내서 무리를 감당하는 일이 나중에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한 것 중에 뭐가 있었죠, 여러분? 죽은 과부를 살리는 기적이 있었죠? 예, 이런 식입니다. 생각할 점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나의 개개인의 삶에서 내가 제자로서의 삶을 잘 해나가도록 어떻게 나를 옛날에도 지금도 어떻게 나하고 How he dealt with 나를 어떻게 해오셨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부끄러울 수 있고 감사할 수도 있고 더 분발해서 더 크게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되겠다 할 수 있고 그렇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째짠 분으로 배포가 없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도록 합시다. 다른 질문에 할 이야기 있나요? 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역 기간에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사도들을 훈련시키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찾아온 많은 무리들을 치유하시고 먹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는 모든 것이 풍성함을 저희들이 알고 그 마음을 품고 왕과 같은 제사장들의 마음으로 어려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는 귀한 통로로 저희들을 써주소서. 저희들의 눈이 항상 하늘을 향하여 앉아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또 아버지를 향하여 초점이 가 있게 하시고 대표로 오신 성령의 힘에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